우리는 더 높이 더 높이를 바라보는 거죠. 이거 갖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내들 그렇잖아요. 남편들 마음에 드십니까? 예? 여러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시려고 하면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 등의 고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만약에 사람을 저주하시려고 한다면 질병, 고통, 가난 이런 것들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바로 세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얘기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지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잊었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동일하게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은 거죠.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와요? 곧 감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좀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요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처지에 이런 상황에 뭘 또 감사하라고? 나도 뭘 감사하라고? 지금 뭘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내가 이런 처지에 뭘 감사하라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환란의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 환란의 문제는 오히려 어쩌면 감사의 방해 요소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전혀 감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방해 요소가 그 환란의 문제,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그런 환란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 뜻하지 않게 큰 질병에 걸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또 힘써 일궜던 그 사업이 점점점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계속 망해져가고 있을 때에 정말 열정을 쏟아서 내 평생 내 자녀들 잘 되기만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며 달려왔는데 그 자녀들은 하는 일마다 쪽쪽 다 망하고 실패만 하고 있을 때 평생 모아온 돈을 믿었던 그 사람에게 믿고 맡겼는데 그냥 다 배신하고 사기치고 도망쳤을 때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억지로 하는 감사인 것 같고 형식적인 감사인 것 같고 외식적인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내 현실은 내 처지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이 든데 내가 억지로 감사한들 내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감사한들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 가운데 참 어려운 병이 찾아온 교인이 있습니다. 그 병은 희귀병이고 좀처럼 뾰족한 치료의 방법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 점점 이상 증상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집사님은 늘 밝은 미소로 저를 대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 정도이게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 정도니까 감사해요. 밤늦게 걱정이 돼서 제가 신방을 가면 집사님은 저를 바라보며 목사님, 뭐 여기까지 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집사님을 볼 때 오히려 저는 위로를 받기는 하지만 한켠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 어떻게 저런 처지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때 나는 날마다 울을 것 같은데, 눈물 흘리며 세월을 보낼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2부 때 병원에서 입원해 계신데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고,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영상을 보셨다고. 수요일까지 기다려보자. 도무지 이게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실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대요. 2부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의사선생님이 진료 들어오자마자 수요일날 하던 그 치료 수술을 오늘 하자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 진행하자 이야기했답니다. 너무도 감사했죠. 너무도 감사해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교훈과 깨달음이 뭐냐면, 사실은 미안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정말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척척 나왔으면 이런 어려움도 없을 텐데, 이런 문제도 없을 텐데, 교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목사의 심정을 볼 때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못났으면, 제가 교인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저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저 가서 기도만 해줄 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도 부끄러운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만 나올 수 있다면 산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만 나올 수 있다면 그는 산다. 반드시 산다. 이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필립 얀시의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극단적인 이 고통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그 질문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필립 얀시의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을 했는데 주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욥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작은 그림을 살펴보고 온갖 불신앙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너무도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은 자식도 잃었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몸도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잃을 것 없는,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다 망가진, 다 빼앗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당장의 작은 그림, 당장에 찾아와 있는 그 고난, 문제, 어려움, 이 작은 그림을 보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지나가며 보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문제, 힘겨움들 결국 지나가고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말해요. 고난이 결국 여러분들을 강하게 했고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때의 믿음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후에 미래에 이것이 이해되질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면 반드시 그것이 감사한 이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너무도 멋있지 않아요? 예? 인생의 작은 것까지도 다 모두가 다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이어령 박사가 최근에 84세가 됐나요? 최근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니 생각해보니까 내 생의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노라. 예? 선물이었노라 이게요. 그러니 생각해보니 지금 다 감사한 것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귀한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작은 것까지도 다 모두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흔히 뒷북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뒷북친다. 여러분 뒷북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뭐 굳이 믿음의 사람 아니고도 세상 사람들도 내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미리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네? 뒷북치지 마세요. 뒷북치지 말고 앞북치고 살아야 돼요. 먼저 미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린 비로소 감사하게 돼요. 비록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4절 전반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얘기합니다. 지금 아삽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은 시인은 대단히 환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대단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환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의 환경은 지금 환난 날이 찾아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바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뵙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참 표정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의 얼굴들을 보면 막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감사 흘러넘쳐요. 은혜로 인해서 얼굴이 밝고 말씀의 감격으로 인해서 막 흥분되어 있고 또 사모함과 기대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예배될 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막 정말 뭔가 기대에 부푼 꿈을 가지고 뭔가 그 솟아오르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삶의 환경에 눌려서 잔뜩 인상을 쓴 성도들 볼 때도 있어요. 삶에 찌들어지고 삶에 지치고 삶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감사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없다면, 내가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감사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찾아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확실히 이루어드렸는지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이루어드렸는지 돌아보는 사람.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과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때로는 직업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제게 이걸 응답해 주시면,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무심코 서원한 것들 무심코 다 잊고 살아갑니다. 다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이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제대로 이루었는지를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죠. 하나님과 약속. 14절 중간절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의 제사와 서원을 함께 연결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감사의 제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급할 때 서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잘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주를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서원하는데 그거 까마득히 잊고 살지 않습니까? 돌아보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생각하라, 잊지 말아라, 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 여러분, 어떤 약속이 주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동안 땀 흘려 고생한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평생 모아온 돈을 사기당하고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강하게 제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감사의 제사는 내게 행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에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감사의 제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의 작은 그림 속에서는 내가 불신앙자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찾아와 있는 고난의 문제, 힘겨움의 문제, 이것은 나로 인해서 이 작은 그림을 볼 때는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비록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반드시 선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해요? 상대방이, 그가 행한 행동이 내게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우리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가 내게 행한 행동이 내게 가장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우리는 그에게 감사를 표현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합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표현을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로 요약되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그것은 감사의 제사라는 거죠. 감사의 제사. 그런데 문제는 22절 전반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보단 불평이 더 많고 감사보단 원망이 더 많은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서 감사는 곧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서 감사는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다면 오뚜기가 벌떡벌떡 일어나듯이 우리 역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얘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장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벌써 불평했을 텐데,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벌써 시험 들었을 텐데,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벌써 원망했을 텐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형편없는 이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서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존재로 주인공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려운 말씀이 나오지요. 두려운 말씀이요. 22절 후반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너무너무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마치 찢어버리고 건질 자 없으리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속썩이는 자식들 둔 부모는 무심코 이렇게 내뱉습니다.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 예. 여러분 진짜 나가 죽기를 바라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너무 속상하니까. 자식에게 늘 부모 마음 이해도 안 하고 늘 속상하게 하니까 그냥 부모는 속상해서 하는 말이죠. 너 나가 죽어라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를 찢어버리고 우리를 건져주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 15절 말씀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요. 비록 내 현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비록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고백합니다. 순종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더 큰 감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신혼초부터 이 남편이 아주 술에 취해 있는 술에 찌든 그 남편을 두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날마다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시고 교회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술에 취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도 속상하고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역시 여느 때와 동일하게 그렇게 술에 잔뜩 취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만약에 떡에 취한 모습으로 와서 현관문에 쓰러져서 있는 모습을 아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남편을 질질 끌면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다가 힘에도 부딪히고 그래서 그냥 내동댕이 치고 거기서 그냥 털썩 주저앉고 울어버립니다. 너무 속상하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스럽고 1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털썩 주저앉고 눈물만 막 흘렸어요. 그런데 한참 눈물을 흘리다가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메시지. 남편을 보면서 술에 완전히 취해갖고 이렇게 쓰러져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엔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남편 술 취한 남편을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고주망태가 되어 코골며 자는 남편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찾아와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때리거나 심한 주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오늘 2부 때는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한 분이 앞에서 한 분이 그랬더니 옛날에 생각나서 그랬다고. 옛날 내가 그랬다고 내가. 예.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주렁주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술 취한 남편이 잠에서 깨면서 그 아내를 본 거예요. 뭔가 주저리주저리 하고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냥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이상한 현상이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술 먹고 당신 속을 썩였는데 감사하다고 말해주니 너무 고맙소. 이제부터는 내가 술 끊고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 억지로 감사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요. 감사는 기적을 행합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외국곡 찬양인데요. Don't give up 이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포기하지 마라 하는 찬양인데 너무 좋아서 그냥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한번 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Keep the faith. 믿음을 지키세요. Someone really loves you. 누군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Someone really cares. 누군가 당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Someone really loves you. 누군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And the someone is the Lord.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역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헌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에 오늘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사하십시오. 살아있기에 기뻐할 수도 있고 살아있기에 기도할 수도 있고 살아있기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 드릴 때 우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가 막힌 환난 속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부어주신 은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며 혹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신 것에도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보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환난 속에서도 속히 건져주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확실한 자녀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도록 찾아오시어 돌보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삶을 다스려 주시어 감사로 우리의 가진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민족과 세계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아갈 비전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